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례는 죽임 당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얻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죽습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이 죽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살게 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세례라는 사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세례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신학자들 간에 또 지금도 교파들 간에 첨예한 논쟁이 되는 유아 세례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33문부터 339문까지 50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을 가지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333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시에 이런 준비된 자세가 요구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성년이 된 후에 세례의 열매를 보여주면 됩니다. 333문은 세례 시에 이런 준비된 자세가 요구된다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32문의 내용을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332문에서 뭐라고 말했지요? 세례를 올바로 받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 안에서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적으로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을 내적으로 느껴야 된다 그랬지요? 어떻게 느낄 수 있죠? 근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 막 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구나 하는 걸 느끼나요? 그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 죽임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이웃에게 드러내어서 그들로 우리가 변화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을 교회가 다 점검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집안 사람 다 불러드리고 동네 사람 불러드려서 과연 이 사람, 이 예수님 사람 맞는가 점검하지는 않아요. 세례를 베풀 때는 신앙 고백을 보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세례 문답을 받는 당사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당사자, 신자들은 바로 이런 자세가 준비되어져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교회 안에서 한 몇 개월 문답 과정 거치면 문답을 해서 세례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자, 이처럼 세례 받을 때 자세가 이런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면 아직 지각이 발달하지 않았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 어떻게 세례 베풀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333문은 바로 이 문제를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른 신앙 안에서 회개하고 확신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내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데 유아들은 지금 당장 믿을 수도 없고 그런 내용들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지요? 어린아이들은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드러내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유아들은 회개하거나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듭나기에 합당한 연령이 되기까지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본인의 입으로 신앙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그냥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한 사람으로만 그냥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언약 신학을 가지고 있는 개혁 신학에서는 어떻게 믿죠?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자라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여기도 나타난 바대로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라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맞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은 성년만 받습니까? 자라는 사람만 구원 받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 안에서 작정된 사람도 다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그 언약의 당사자가 앞으로 정말 회심의 열매를 보여줄지 보여주지 않을지 그것을 우리가 내다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유아들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 아담의 죄성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거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당연하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물질적 성분을 갖고 있고 무슨 유전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죄성이라는 것이 유전의 방식을 따라서 자녀에게 전수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에게 전수된다는 것은 왜 못 믿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도 자신의 뜻을 따라서 얼마든지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부모 중에 어느 한편만 믿으면 뭐 두 분이 다 믿으면 말할 것도 없고 어느 한편만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에 유아 세례를 베풀 때 그런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이 유아 세례를 베푼다면 유아 세례는 하나의 공허한 의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언젠가는 이 유아가 자라나서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자신의 행동으로 회개와 믿음의 표징을 드러내 보일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중생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안에서 언젠가는 그 열매를 드러낼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아이에게 베푼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34문을 보겠습니다. 이 사실에 모순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할례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회개의 성례였으며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앙의 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에서 어린아이들을 제외시키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아이들도 태어날 때는 모든 자연인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죄인으로만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죄인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좀 믿기가 좀 어렵죠. 아니 무슨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미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진노의 자녀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창세기 17장에서 무할례 상태라 그래요. 무할례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할례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가 그처럼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상태는 어떤 상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상태.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무할례 상태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만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거하는 의식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할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할례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남자의 표피를 베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예식이죠. 어릴 때부터 인간의 유전 법칙에 따라서 태어나면 죄인이 되는 거죠. 이 상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이 수치와 더러움을 자른다, 끊어버린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이 다름 아니라 할례 예식이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17장에 가서 할례를 행합니다.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의식은 우리한테 뭘 상징하는가 하면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친다, 표시한다, 그 사실을 확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1절에서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334문에 보니까 구약의 할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회개 성례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아까 살펴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푼다고요? 바른 신앙 안에서 회개한 사람에게 베푼다고 말했잖아요. 따라서 이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신앙이죠. 또 하나로 말하면 회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할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가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할 때 그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단순히 남자의 성기의 표피만 제거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가 회개한 자로서의 증표를 드러내고 거기에 합당한 사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언약 백성이었지만 망해버렸잖아요. 왜 망해버렸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과 신명기 10장 16절, 30장 6절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각각 지금 각 여기다가 신앙 고백서에다가 넣어놓으면서 이 구절을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이 내용이 전부 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예요? 중생이 된다는 말이고 진정한 신앙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또 신앙의 표시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구약의 할례를 보면 이런 면에서 어린아이들을 이 할례 의식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산 자들도 막론하고 다 아브라함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은 것이죠. 이때 누구도 할례를 받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도 13살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는 이미 떨어져 나갈 사람이죠. 더더욱 우리가 그 야곱이 리브가와 관계해서 아이를 이제 낳게 되는데 리브가가 아이 둘을 쌍둥이를 잉태했죠. 그런데 이미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미 에서는 사실은 버린 자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했죠. 그런데 성경 명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이 할례를 죄송합니다. 이삭이 할례를 야곱에게만 행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에서에게도 행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원칙을 따라서 우리는 할례를 유아들에게도 행하는 거죠. 할례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절대로 박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 보니까. 그래서 칼뱅이 사도행전 3장 25절 주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나는 육체를 따라 신자의 자녀된 많은 사람이 사생자요 적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육체를 따라 신자의 자녀가 된 많은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태신앙인이죠? 그런 사람들 중에 사생자요 적법한 자가 아니라는 거 인정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을 통하여 거룩한 혈통에서 떠난 자로서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서 그런 자들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서 은혜에서 떠난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장성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아 세례를 베푸느냐? 그 이유는 중생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고 언약과 언약의 확실성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 기독교 양요 사권 16장 7절에 만약 왕국이 그들에게 속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죠. 만약 왕국이 그들에게 속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들이 왕국의 표를 받지 않겠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한 가정적 중생론, 언약 백성은 앞으로 중생이 될 것을 가정하고 세례를 위하세를 베푸는 게 아니라 모든 언약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우리는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 335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례시의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할례시에 있어서와 똑같은 근거에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효력 있게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뭐 제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만 언약을 맺지 않고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과 분명히 언약을 맺었다라고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분명히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35문에서 세례시의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할례시도 똑같았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 우리는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죠. 물론 지금은 구약시대와는 다른 신약시대이긴 하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약시대가 구약시대와 전혀 다른 어떤 시대는 분명히 아니다. 약속, 그러니까 신약, 구약이잖아요.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하나의 시대예요. 다만 구언약, 그 다음에 새언약이라고 구분만 하는 것이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이런 표상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따라서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를 베푸는 그런 방식으로 언약 백성됨을 인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할례와 세례가 상징하는 실체와 진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우리 언약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 구약시대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루실 은혜를 바라보고 그 언약에 참여했고 우리는 이미 이루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이 아니구나. 몇번말씀드렸지만우리가언약에대한이야기를할때우리개혁신학자들이했던그경고중에하나가뭐냐본질에있어서의통일성그다음에또뭐라그랬죠예경륜에있어서의다양성여러분뭐귀가못이박히진않지만아마제가여러번이야기했죠본질에있어서의통일성경륜에있어서의다양성이거든요그러니까본질은똑같아요구약이나신약이나다똑같다그러나그드러난방식이구약시대때는남자의포피를베는방식으로신약시대때는물세례로세례를베푸는방식으로드러나는것이죠336문이제보겠습니다그러면이런구약시대의사실로부터신약시대의우리가그표징의의미를수용해야한다는결론이나온다는말입니까성경전체를잘살펴보면그런결론을내릴수있습니다예수그리스도께서우리로하여금전에이스라엘백성에게있었던은혜에참여토록하시는것은그은혜를우리안에서감소시키시기위함도아니요전에있었던은혜보다더모호하게만드시기위함도아니었습니다오히려주님께서는그은혜를더욱분명하게밝혀놓으셨고또증가시켜놓으셨습니다구약시대때행해졌던할례는하나님의은약백성됨을인치는표시였고특별히신약시대때행해지는세례는이방인과는우리는구별된백성이다라는사실을인치는표시라할수있습니다자그런데이런구약시대때행해진할례는신약시대때실행이되었던세례에비견될수있는데이사실을사도바울이골로새서2장11절이하에서잘설명했습니다이건한번찾아보면좋을것같아요2장11절거기보니까이렇게말을하고있죠세례를설명하는데같이읽어볼까요시작또그안에서너희가손으로하지아니한할례를받았으니곧육의몸을벗는것이요그리스도의할례니라너희가세례로그리스도와함께장사되고그렇게연결이되고있지요그러니까할례를말하면서너희가세례로그리스도와함께장사되고라고말해서할례와세례라고하는단어를계속혼용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왜그랬느냐그것은할례의실체가세례와다르지않았기때문이라할수있겠죠그래서세례를뭐라고부르는가하면그리스도의할례다그렇게부르고있는것입니다그래서구약시대때행해진할례나신약시대때실행된세례는다사실은그리스도와연합하여죄에대해서는죽고하나님에대해서사는것을인치는표시라고할수있는것이죠모두가다하나님의가족이되었다라는사실을인치는표시다그말이죠자그런데하나님의구속경륜의다양성에대해서아까말씀드렸는데하나님의구속경륜의다양성을말하면서우리는세례가그래도훨씬더귀하다라고보는것입니다왜그렇죠세례가본질이고실체이기때문이죠할례는모형과그림자고세례가말로할례가가르치고있었던본질이기때문에그렇고무엇보다신약시대행해진이세례가그리스도와의연합의의미그리고세례의의미를가장분명하게드러내기때문이죠우리가이미살펴봤지만이인간의죄된본성이죽임을당하는것이요하나님에대해서사는것을가리키는것이세례라고말했는데물속에들어가는것죽임을당하는것이죠그다음에물속에서살아나오는것살림을받는것이죠이것을가장잘보여주는예식이있다면그것은다름아니라세례예식이다침례예식이다라고할수있습니다근데사람들은자꾸이유아세례를받는일을꺼려하기도하고어떤교파에서는그렇게하면안된다라고이야기를하기도하는데그러나어린아이들에게도은혜의수단을닫아서는안되는것입니다어리다는이유때문에하나님의축복에참여시키기를꺼려해서는안된다하는것이죠그래서우리는구약에도아브라함에게속해있는가솔들이다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면 또 뭘 보게 되죠? 한 사람이 세례받을 때 가족 전체가 다 세례받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그 좋은 예가 누굽니까? 루디아 같은 사람. 그렇죠? 자주장사 루디아. 빌립보 교회의 첫 회심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세례를 받게 될 때 그에게 속해는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고 특별히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 그 사람도 결국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누가가 사도행전 16장 33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그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즉시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세례를 받았다. 요거를 문자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자는 어떤 사람도 가리키겠어요? 어린아이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전제로 337문과 338문 두 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의 표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아 세례는 우리의 위로에 크게 소용되며 처음부터 있어왔던 약속을 더욱 굳게 하는데도 크게 소용이 됩니다. 그러면 옛적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구주가 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이 약속을 그들의 몸에 외부적인 표시를 통해 그들의 육체 안에 새겨 넣으시기를 원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도 이 약속이 감소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즉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약속이 계속 남아있음은 물론 이 약속이 말씀에 의해 보다 분명하게 확증되고 있고 또한 실제적인 사실들로부터 더욱 확증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세례 효력과 본질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낮은 외적인 표시를 그들에게 빼앗고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어린아이들을 모욕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 그래서 이 세례 효력과 본질을 어린아이들에게도 드러내고 베풀어야 되지 절대로 그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신약시대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들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중생의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범주 안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성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칼뱅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유아 세례는 유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집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간주되었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간주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유아세례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할례 받도록 했단 말이죠. 그죠? 그 하나님이 간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교회에서도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지 뭐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세례를 베푸느냐 그런 식의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유아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그 가능성을 분명히 드러내신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계실 때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으려고 했죠. 그런데 제 아들이 대기 이놈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가, 거기 가지마 하면서 막 아이들을 이제 제지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제 아들을 보시고 크게 꾸짖고 나무라 했습니다. 왜 꾸짖으셨죠? 그냥 겉으로만 보면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왜 꾸짖으셨는가? 왜 아이들이 나오는 걸 왜 꾸짖으셨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 편에서의 가능성만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가 뭘 알겠냐? 아이가 뭘 안다고 뭐 주님께서 안수하시면 걔가 그 안수의 의미를 뭐 제대로 알겠느냐? 뭐 이런 어떤 인간 편에서의 가능성만 보고 아이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꾸짖으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나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나타내 보이시고자 했는가 하면, 유아들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속한 사람이 있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 아들을 꾸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가능성만 보면 말 못하는 젖먹이를 데려오는 것 책망받을 만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아이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 있음을, 물론 명시적인 아니지만 이 사건 자체가 그 가능성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은혜는 사람의 가능성에 좌우되는 게 아니죠. 천국의 은혜가 사람의 가능성에 좌우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서 좌우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앞에서 지금 목사님이 막 설교하는데 아이는 막 울고 떼쓰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무지한 상태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어른이 되면 언약 백성의 증표를 드러낼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럼 어른은 더 나으냐라고 말할 때, 어른도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어요. 못 듣는 사람은요 완전히 속의 경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전혀 못 알아먹습니다. 그거는 어린아이나 그 다음에 할례받지 못한 어른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339문.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성도들의 후손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와 증거로서 이를 행해야 합니다. 즉 이들이 장성한 후 자신들이 받은 세례 진리를 인정하고 이 세례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은 거듭났다거나 앞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세례를 베푸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례 능력은 세례를 받는 사람의 공로와 선행에 근거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의 언약을 인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우선은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복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를 받을 수가 있죠. 이 표를 받은 어린아이들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으면 유아 세례 교인이라는 것을 제가 공포하지요. 그래서 유아 세례 교인이 우리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교인은 우리 교회 교회 회원이 엄밀하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회원이 아니에요. 근데 유아 세례 교인은 우리 교회 회원이 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관심의 대상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언약 백성답게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아 세례가 유익이 있죠. 그런데 부모에게도 더 큰 유익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미 도로트 신조에서 살펴봤죠. 옛날에 16세기 그때는 뭐 어린아이들이 태어났다가 죽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때 도로트 신학자들이 뭘 정의했습니까? 다윗이 바세오 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결국은 죽었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근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오히려 금식을 풀고 막 먹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죽었으면 식음을 전폐해야 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막 먹거든요. 제자들이 신하들이 물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이가 나한테 올 수 있느냐?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가게 될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다윗은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아이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그래서 도르트 신학자들이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은혜 언약 안에서 죽은 이 언약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모들에게 유익이 되죠. 그런데 무엇보다 유아 세례를 받은 당사자에게 유익을 주는데 그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믿음과 확신 안에서 자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받은 세례를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열정도 가지게 될 것이고 특별히 교회 접붙임을 받아서 온 교인들의 보살핌과 양육과 기도로 아이가 자라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이에게 큰 유익이 있다 하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익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유아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왜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지를 잘 살펴봤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성인만이 아니라 태어난 모든 자녀가 다 할례 참여했던 것처럼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루디아와 아리스타고와 그리고 빌립보 관수장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은혜 언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숙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고 이 귀한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의미를 저희가 잘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여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아이들이 자라나서는 자신이 받은 그 언약의 표징글 믿음과 회개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 본질과 그 소망의 내용을 삶으로 아름답게 잘 드러내어서 참으로 주께서 베푸신 은혜 언약의 은총이 가식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라 실체요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삶으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